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나선 땅을 걷는다. 우리 여호수아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 설교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설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백패킹 했을 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예. 제가 한창 그 잔미어 트레일 그 백패킹 하고 있을 때 설교 중간에도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만은 도대체 그 코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뭐 개인적인 대화 중에서도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진 우리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백팩 메고 가는 게 무겁다고 하니까는 어떤 형제가 당나귀 싸던데 당나귀 한 마리 사드릴까요? 당나귀 하나 끌고 거기다 짐 메고 가세요. 뭐 이제 그런 교우도 있었습니다. 그 코스를 다 마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참 신기하죠.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힘든데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보통 여름에 걷는데 그해 겨울에 다시 말해서 지금이죠. 지금 1월, 2월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느냐가 이번 여름을 걷는 그 산길의 상태를 가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저 시에라 네바다에 눈이 많이 오면은 여름에 그 눈이 녹아서 산속 사이를 흐르는 크릭들이 넘쳐 흘러서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사진 하나만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든요. 근데 저거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배낭까지 메고 있어서 이렇게 훅 넘어지면은 그냥 물에 훅 휩쓸려가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진을 찍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아마 혜윤 자매가 찍어줬나 수찬 형제가 찍어줬나 하여간 그때 같은 우리 같이 갔을 때 그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됐고요. 이 물들을 걷는다고 해서 저렇게 크릭을 걷는다고 해서 저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릭을 건너고 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고개들이 있고 3000m 넘는 그 다음에 다시 건너야 하는 크릭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뭐 4일,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것 같은 그러한 강을 건너는 그러한 경험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다면 그러면은 끝나는 것일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4장을 보지만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닙니다. 13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늙었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았다. 너는 늙었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면 다 끝난 것 같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혹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자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already, 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러나 but not yet.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신대요. 영적인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여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2장 스토리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리더입니다. 요단강은 뭐 다 똑같지가 않겠죠. 어떤 강은 뭐 좁은 지역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넓은 지역이 있는데 요단강은 좀 넓은 곳으로 기준으로 삼자면 넓은 곳은 27에서 한 30m의 강폭에 깊이는 얕은 곳은 1m에서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 그래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꽉 찬 상태죠. 건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한 3장에서 5장까지를 쭉 보면은 건너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24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왔듯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요단강의 여정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 우리가 건너가는 모든 길, 우리가 건너야 하는 모든 곳, 그것이 크건 작건, 깊건 얕건, 아니면 위험하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들의 뒤를 따르십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당신들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앞에서 서서 가는 제사장들도 역시 이 길은 가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아는 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발을 담그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저는 목사이지 저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 빗대자면은 어떤 때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제가 언약궤를 메고 가듯이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오늘은 목회자로서의 2026년은 저 역시도 처음 살아보는 날이고 처음 살아보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아니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환상 속에서 굉장히 영웅화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 함께 하셨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애굽을 나오는 일도 홍해를 건너는 일도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일도 그리고 오늘 여기 요단강까지 오는 일도 그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각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인지 광야에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믿고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0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이방 민족들을 언급한 것은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든 이런 다양한 이방 민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바로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들, 위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사방에서 죄어들고 답답한 일, 뜻하지 않은 고난,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정우 형제가 기도했지만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 직장의 일, 또 뜻하지 않은 어떤 불안감, 해소되지 않은 걱정들, 무엇이든 간에 거기다가 이방 민족의 이름을 붙이듯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런 것 하나쯤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늘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두렵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 걱정들, 근심들, 실제적인 위협들, 그러한 것들이 두렵다고 해서 그냥 여기 그냥 가만 서 계실 겁니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홍해를, 광야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고난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것들, 나 혼자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건너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궈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삶의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먼저 그 길을 준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경험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영적인 수준이 여기에 있는 사람만, 그러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는 좀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 있겠어요, 나 좀 상태를 보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경험을,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그 모두의 경험이 실제로 실현됐을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럽니다. 예. 발을 디딜 때는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온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으로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마른 땅을 밟아보는 경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버전의, 여러분만이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2026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이샤 공동체는 이 하나님 경험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험을 함께 해야 해요. 2000년에 벌써 26년이나 됐네요.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는 나홀로 볼링 치는 거 아시죠? 예. 나홀로 볼링 얼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그 로버트 푸트넘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시민들의, 저 풀풀이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마을 공동체, 이웃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네이버 와치 해주거나 뭐 옆집을 챙겨주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이 자꾸 미국 사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후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는데요.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시민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합의나 성숙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보다는 양극화가 있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느끼고, 각자의 삶은 더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도, 교회도 사회의 한 부분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도 역시 비슷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모든 교회가, 상관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노령화 이야기하는데 가장 에이징, 노령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들 점점 숫자가 줄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교회 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진실된 사랑과 인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인생을 분별 있고 영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의 역할을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강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강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고 아니건 간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우리 모두를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매개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부터 연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과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목사만 주일에 전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가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불어난 개울은 어떻게 건널까요? 다시 제가 지금 이번 여름에 산에 간다면 불어난 개울은 어떻게 건너요? 당연히 혼자는 안 됩니다. 그 해에 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해에만 혼자 개울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이 제가 기억으로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당연히 몇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형제처럼 힘센 사람이 앞에서 가장 앞장서고 뒤에 줄줄이 따라서 그렇게 건너면, 한 줄로 건너면 그 물살이 거센 개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건너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 넘어지죠. 한 사람이 삐끗하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로가 스크럼을 짜는 거죠. 아시죠? 서로가 스크럼을 짜면서 이러면서 건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된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지혜와 분별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강을 건너는 일에 그 누구라도 힘이 되고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요. 뭐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곧 겨자씨도 시작할 것이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일, 다시 말해서 교우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건너가는 일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볼링 얼론, 저 혼자 볼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혼자 볼링하지 마십시오.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혼자 물에 떠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함께 볼링하기, 함께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도 다른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겨자씨 인도자로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해 주시고 잘한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겨자씨에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겨자씨를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요단강 건너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인도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췄다고 16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구간에 마른 땅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구간은 지금으로 보면은 약 30km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구간이 요단강의 그 구간이 바닥이 드러난 거죠. 3장과 4장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일, 강의 바닥이 제방까지 물이 찼는데 물이 끊어져서 강의 바닥이 드러나는 일을 기념하는 방식은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에서 돌들을 하나씩 집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그 돌들은 요단 강물이 끊긴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주는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뒷부분에 가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그러면은 이 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심지어 자식에게마저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업적을 거뒀어. 내가 이만큼 대단한 엄마였어, 아빠였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비록 내가 그때는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미성숙하고 실수했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당연히 후자의 부모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본문의 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졌던 그 돌들이 기념비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나갔던 여정 가운데에서 간혹 잘못하면은 성취와 성공의 여정에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내가 이 돌들, 내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실패로 기억되는, 미성숙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성숙한 것, 나의 실패했던 돌들까지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강을 건너려다가 넘어지고 휩쓸려간 그러한 순간도 있었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그러한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 도움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들이 합해져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경험하기도 하는, 하나님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강에 발을 디디고 계십니까? 서로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바로 2026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른 땅을 경험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돌을 가지고 인생의 기념비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